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북 회담이나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김명길 순회대사는 오늘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기자 문답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미북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도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목박은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두 나라는 오늘 서울에서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3차 회의 이틀째 협상을 열었지만 큰 입장차만 확인하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협상에서 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지난 28년간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SMA 틀 안에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분담금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미국 측 수석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한국 측이 내놓은 제안은 공평한 분담이라는 미국 측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한국인 두 명이 탄 선박 세 척을 지난 17일 나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9시 50분경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준설선 한 척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두 척 등 선박 세 척이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박에는 한국인 두 명 등 1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오만에 있던 해군 구축함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티 반군 측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해당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해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포 선박이 한국 국적이라면 법적 절차를 거쳐 배를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반군 조직 탈레반과 미국이 인질과 포로를 맞교환했습니다. 탈레반은 3년간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과 호주인 각각 한 명을 오늘 석방했습니다. 풀려난 사람들은 모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교수로 지난 2016년 8월 학교 밖에서 탈레반에 납치됐습니다. 한편 탈레반이 이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아프간 교도소에 있던 탈레반 고위급 지휘관 3명이 석방됐습니다. 탈레반 측은 풀려난 사람들이 카타르 도하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18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나기 위한 평화협상을 최근 진행했습니다. 이 협상은 거의 성사될 뻔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의 테러를 이유로 협상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홍콩 경찰이 오늘 시위대가 모여있는 홍콩 이공대학을 포위하고 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안에는 시위대 100명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홍콩 경찰은 최근 며칠 새 약 1,100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약 280명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홍콩 이공대는 홍콩의 명문 국립대학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곳에서는 학교 안으로 진입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면서 진압에 나서자 시위대는 화염병과 벽돌을 던지며 맞섰습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 개정을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건설한 유대인 정착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대한 미국의 기존 견해가 일관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지역 민간인 정착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지난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 이래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이후 민간인 정착촌을 건설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미국을 향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연내 미북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There's almost no prospect for working level talks this year, both because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내일 북한 지역은 막다가 서쪽 지역,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양강도 지역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0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대미 성명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명의 방점은 적대시 정책 철회에 있는데 연말 시한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18일 북한이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는 같은 날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곧 만나자는 트윗에 대해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며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데 이은 겁니다. 김영철 위원장 명의의 담화 역시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라며 다시 한번 적대시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적대시 정책이란 대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달 들어 비핵화 협상 관련 대미 성명을 8번이나 발표했는데 거의 대부분 제재 완화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발표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에서부터 제재 문제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이 담화에서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이 아닌 생존권과 발전을 제외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17일 나온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비난하며 적대시 정책 철회 논의 없이는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 트윗에도 북한의 반응은 적대시 정책 철회였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요구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졌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It's consistent with what foreign minister said right after the failure of the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조치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며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것은 제재 완화라는 겁니다. 현재 북한에 가해진 제재는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럽연합 제재, 유엔 제재 등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집요하게 지목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은 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최근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를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대북 제재를 담은 총 5개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016년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는 민생 목적 외 석탄과 철, 금, 희토류 수출 등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듬해 5월 안보리는 결의 2371호를 채택하며 민생을 포함한 모든 목적의 석탄과 철, 철광석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선 대북 유류 공급을 30% 감축했고 가장 최근 결의인 2397호를 통해 정제유 공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게 오는 22일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각국에 성실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미국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이름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최근 미국 언론들이 12월 중 미북 실무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보도한 데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스웨덴을 통해 12월 중 실무협상 개최를 제안했다며 지금 조미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락통로나 그 누구의 중재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연내 미북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양측의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 접점이 없어 보인다며 연내 실무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almost no prospect for working level talks this year, both because the two partie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18일 VOA에 북한은 제재 완화를 고집하는 반면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며 연내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과 김영철 아태 위원장이 담화에서 요구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는 제재 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실무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자신들의 승리로 여기면서 미국을 더 압박함으로써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도 연내 실무회담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북한이 실무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걸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처한 상황에서 비핵화 합의를 절실히 원하고 있어 대통령에 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If that is what North Korea really believes, I think it's a huge mistake. I don't think they understand the pressure that Donald Trump is i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그랜드바겐에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가 없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든 진보 성향 의원들이든 정치권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100채널을 이용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면서 연말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임을 상기시키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미국과 한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위한 것은 북한에 대한 큰 선이었다면서 북한은 이에 호응해 실무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the U.S. is showing a lot of flexibility on that. I think that's enough. And that, to me, is.
미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많은 유연성을 보인 만큼 이제 북한이 호응할 차례라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미북 실무회담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nd so for the North Koreans, their preference would be to avoid. Working level talks, but they will participate.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회담을 가급적 피하려 하지만 실무회담이 그들의 목표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실무회담에 나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이 연말임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실무회담이 선행돼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신뿐이라는 것을 북한에 상기시킨 것이며 곧 보자고 밝힌 대목은 대통령이 북한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모두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ven though North Korea right now is playing a game of indicating disinterest in a summit.
북한은 원하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선 정상회담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북한 접근법에 주목하며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정상급 외교, 즉 톱다운 방식에 의존해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선 반드시 조율된 사전 회담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제안이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한국 측은 어떤 경우에도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듀아트 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19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 제안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란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듀아트 대표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회담 참여를 중단했으며 양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한국이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파트너십과 상호 신뢰의 기초에 협력할 준비가 될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I hope to put forward new proposals that would enable both sides to work towards a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in the spirit of our great alliance.
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한국 몫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한국은 분담금 특별협정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전체적인 제안과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신설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양측 간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과 총액 두 개 다를 포함한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양측의 제안과 관련해선 상호 간에 공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9일 오전 10시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협상이 시작됐지만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으며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협상이 종료되면서 연내 타결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으로 최대 미화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가 될 전망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미주연구부장은 VOA에 분담금 협상이 늦어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미군 부대에 고용된 한국 국민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 그 한국 분들 일하시는 분들한테 샐러리가 지급이 안 됐었어요, 그때도. 그게 문제였었죠. 왜냐하면 미군 부대에 의해서 하이어된 한국 직원들이기 때문에 회의가 미군 부대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지 한국 정부에 의해서 다이렉트리 지원될 수는 없는 채널이니까.
김 부장은 미군 부대에 고용된 한국 국민들의 월급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담금 협상이 미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일본과 독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 앞서 이루어지는 한국과의 협상 추이에 주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현재의 4배에 달하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에 이어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며 이런 거액의 요구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 간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임해체 미국의 요구는 엄청난 숫자일 뿐 아니라 이것이 진행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들에서 반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이 약화되면 억지 수준과 주둔미군 규모도 줄고 이런 상황을 원했던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이득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매체는 익명의 현직 관리를 인용해 미국의 요구는 동맹의 가치를 완전히 오해하게 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소위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집중을 전환하려는 행정부의 전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익명의 전직 국방관리를 인용해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며 자신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미한 합의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으로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일본과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협상에 앞서 이뤄지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카드도 배제하지 않았음을 시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치권에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은 지난 15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한국을 갈취하는 것이라며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미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방침을 재고해 한국과 선의로 협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VOA에 미국은 한일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미국의 이런 역할은 불행히도 미군 태세를 국가안보에 대한 이익보단 재정적 기여에 대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최근 정책 결정으로 인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정보 매체 밀리터리 타임스는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미한 두 정상이 한국 측 분담금 대폭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 측의 새로운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할 때 양국 간 합의는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협상은 이미 지난해보다 더 논쟁적이고 복잡하다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계속 1년 단위로 체결돼야 한다면 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양국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켈리 한국 부산대 교수는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미국과의 동맹 없인 한국의 방위비 비용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결국 상당한 분담금 증액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항공모함, 위성, 폭격기, 전략정찰기 등 미군 자산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대가로 미국의 고체 연료 로켓과 미사일 사거리, 핵 연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18일 윌슨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 전 대사는 이날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에 미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면 북한은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외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China and the and Korea are at the center of U.S. Indo-Pacific thinking about the region.
로이 전 대사는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지나치게 중국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북한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대북 관여 정책을 펼치게 됐지만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이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가리고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 때문에 미한 동맹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first one, I think, is over South Korea's fair and appropriate role in the US-ROK alliance.
첫 번째 딜레마는 미한 동맹과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에서 한국의 공정하고 적절한 역할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양측의 온도차가 바로 그런 갈등의 표출이라는 설명입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또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국 내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딜레마가 때때로 다양한 갈등으로 표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린지 포드 연구원입니다.
We may have differences in how we think about what we would like the trade architecture in the region to look like.
포드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중국 문제에 대한 관리 방식과 역내 무역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이익을 추구하며 맞춰갈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연구원은 한국이 문화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동맹으로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미군 우주사령관이 향후 미국의 우주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억지력을 우주에까지 확장한다는 개념 아래 공격과 방어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또 일본 등 동맹국과의 상호 운영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출범한 미 우주사령부 사령관인 존 레이먼드 공군 대장은 억지력 통합 체계를 강화해 적국의 조율된 억지 신호를 발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aymond 사령관은 1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강연에서 억지력을 통한 셈법 변화, 우주자산 방어, 전쟁 운반 체계 강화, 전투 역량 개발의 영문 첫 자를 딴 4D 전략을 우주사령부의 핵심 임무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억지력 실패를 상정한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상황을 사례로 들며 미 유럽사령부, 우주사령부, 북부사령부, 사이버사령부가 모두 관여해 이음매 없는 유기적 연계를 통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타국과의 충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지만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억지력을 우주에까지 확장해 잠재적 적들의 셈법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o there are things that we can do to change the calculus of a potential adversary.
레이먼드 사령관은 새로 출범한 우주사령부가 다른 통합전투사령부의 지원 기능을 맡았던 과거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우주라는 독자 책임 지역을 할당받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사령부는 적국의 대위성 전파 방해에 대한 방어와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뤄진 상호 첩보 동맹, 이른바 5개의 눈 5 아이즈 외에도 일본과의 공조 강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먼드 사령관은 최근 일본의 준천정 위성 시스템 QZSS 위성에 미 공군 우주 상황 인식 시스템 SSA를 장착하기로 결정한 점을 대표적 공조 사례로 꼽았습니다.
Doing hosted payloads with allied partners like Japan, putting a hosted payload on a QZ.
일본의 준천정 위성 시스템 QZSS 위성은 전 세계가 아닌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등 국지적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러시아나 미국의 위성보다 대상 지역에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오차가 가장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GPS 위성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어 2021년부터 미 공군 자산의 장착을 통해 적성국 위성의 위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레이먼드 사령관은 미 국가정찰국 NRO와 공동 운영하는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출범을 소개하며 지상에 배치된 적국의 대위성 역량 자산 추적과 직접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의 우주 자산을 공격하는 대표적 반우주 역량 적성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을 꼽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에는 훌륭한 권리장전이 담긴 헌법이 있지만 모든 권력을 독점한 지도자에 의해서 아무 쓸모 없는 종이장이 돼버렸다고 미 연방대법관이 말했습니다. 헌법의 올바른 체계에 의해서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미국과는 달리 북한은 독재자가 헌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고서치 미 연방대법관은 지난 16일 보수 성향 법률가 단체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미국 변호사협회 강연에서 미국 헌법의 권리 장전을 설명하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북한이 매우 훌륭한 권리 장전을 갖고 있고 무상의료와 교육, 여가권 등을 모두 제공하고 있어 미국 헌법상의 권리 장전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을 가진 극단적 지도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력이 한 명의 극단적인 개인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권리 장전을 갖고 있어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달리 미국은 헌법의 올바른 체계와 구조에 의해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만든 제임스 메디슨조차 처음에는 권리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이르는 미국의 권리 장전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으로 표현과 언론, 종교, 집회 자유 보장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지난 2017년 상원의 대법관 인준청문회 때도 삼권 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헌법이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권리 장전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o we have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horizontally and vertically. But our founders were very suspicious and very jealous.
미국을 건국한 선조들은 항상 자유를 의심하고 갈망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수평적, 수직적 삼권분립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권리장전을 추가해 시민의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해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2017년 미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 체제는 미국과 달리 헌법 위에 당과 수령이 군림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or instance,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llows the freedom of belief, but in North Korea is a society where the constitution does not prevail. The charter of
태공사는 북한에서는 헌법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교시와 노동당 규약 등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일반화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공화국이란 시끌벅적해야 하며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다른 의견에 얼마나 귀 기울일 줄 아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에는 관용 이상의 정신이 필요하며 반대편도 나만큼 조국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석탄을 적재한 채 7개월 넘게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하지 못했던 동탄호가 베트남에 석탄을 하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북한 선박 와이저 어네스트호에 실렸던 문제 석탄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해상을 전전하던 동탄호가 최근 베트남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14일 VOA에 베트남 정부가 이 선박의 호치민항 입항을 허가했다며 지난 9일 하역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베트남 세관이 이 석탄을 보관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도 동탄호가 15일 현재 호치민 인근 수아이랍 강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동탄호는 지난 5월부터 베트남 붕따오항 인근 해역에서 줄곧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번 입항으로 지난 7개월간 계속되어 온 동탄호의 공해상 표류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동탄호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해역에 억류돼 있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려있던 북한 석탄을 옮겨받았던 선박입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한 문제의 석탄을 싣고 말레이시아로 향했지만 이를 알게 된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탄호는 최초 출항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왔지만 여기서도 입항 허가를 받지 못했고 선주 회사가 있는 베트남에도 입항하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인근 해역에 머물었던 겁니다.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베트남 회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는 또 다른 베트남 회사가 용선, 즉 빌려 운항했고 이어 중국의 회사가 재용선에 운영하던 중 북한산 석탄 운반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선박을 용선에 또 다른 업체에 빌려줬던 베트남의 보스코사는 앞서 BOA에 믿을 만한 중개인 채널을 통해 소개된 인도네시아산 석탄 위탁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해당 선박을 빌렸다며 적재 화물이 북한 석탄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선박업계 관계자는 동탄호가 의뢰받은 화물을 운반했을 뿐 대북 제재를 위반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도와 다르게 제재 위반 선박이 됐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안게 됐다는 겁니다. 동탄호와 비슷한 크기의 선박들이 하루 만 달러 정도를 버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 7개월간 발생한 피해는 약 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선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와이즈 어네스토가 압류된 데 이은 동탄호의 운항 불능 사태로 대북 제재에 대한 업계 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화물을 실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와이즈 어네스토와 동탄호가 문제 됨으로써 현실화되고 경각심을 심는 데 계기가 된 거죠.
한편 베트남 정부가 동탄호에서 하역된 석탄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원소유주인 북한에 돌려줄 수도 또 이를 불법 거래한 인도네시아 브로커에게 넘겨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남포항에서 실린 이 석탄은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에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와이즈 어네스토의 억류로 당시 거래는 무산됐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국적의 브로커는 석탄 하역이 가능해진 이후 말레이시아의 한 철강 회사와 석탄 거래 계약을 맺었지만 이마저도 말레이시아 당국이 동탄호의 입항을 막으면서 사실상 거래가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석탄이 다시 말레이시아로 향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압류해 직접 매각한 와이즈 어네스토의 사례처럼 문제의 북한산 석탄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이 석탄의 처리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40여 년 만에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 러시아가 흑해에서 납포했던 우크라이나 선박 세척을 1년 만에 풀어줬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가 19일 오늘 속개 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금융자료 의회 제출 일정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는데 이 소식부터 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해 더 이상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8일 국무부 청사에서 직접 이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면서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일관되지 않았지만 신중한 검토 끝에 트럼프 행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레이건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기로 했다.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예,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자들에게요. 이스라엘 정착촌과 관련해서 전임 카터 행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스라엘 정착촌은 본질적으로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걸 얘기한 겁니다.
네.
전임 지미 카터 행정부는 1978년 이스라엘 정부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41년 만에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그 미국의 공식 입장을 바꾸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법률적 논쟁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몇 가지 배경에 대해서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각 개인의 정착촌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관한 권한은 이스라엘 법원이 갖고 있다는 점, 미국은 요르단강 서안의 최종적 지위를 심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촌이 설립되게 된 독특한 역사와 상황 등에 근거한 현지의 현실을 인정하며 유대인 정착촌은 더 이상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 정착촌 문제인데, 자 어떤 이야기인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상황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은요 지난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예루살렘 동쪽 지역을 점령하고 이 정착촌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현재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 70만 명의 이스라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대규모 정착촌의 경우 주민 수가 3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도 장차 국가를 수립하면 이곳도 자기들의 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이스라엘이 유대인 정착촌을 짓는 것은 제4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요, 점령국은 점령한 영토 외 자국민의 이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16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착촌 건설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요,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 여러 차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그렇죠?
또 워싱턴에 있는 팔레스타인 외교 사무소 폐쇄, 또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영토 인정,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취해진 조처들인데요.
네.
국제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대중동 정책 변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국가 해법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지난 1993년 오슬로에서 중동 평화를 위해 두 나라 공존을 추진하는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한 네. 바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은 폼페오 장관 발표 후 28개 회원국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모든 정착촌 관련 활동은 국제법에 위배되며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이국가 해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즉각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는 장차 중동 평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뢰를 잃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이 사안의 가장 큰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은 미국 정부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이번 결정이 현재 연정 구성 실패로 고전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정치적 지렛대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결정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나포했던 우크라이나 선박들을 풀어줬다는 소식 보죠?
네, 지난해 러시아 해군이 납포됐던 해군에 납포됐던 우크라이나 선박 세 척이 18일 풀려났습니다.
네.
러시아 해군은 이날 두 척의 포함과 예인선 한 척을 우크라이나 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함대에 그 승선했던 해병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해병 24명은 이미 지난 9월 양국 간의 협상이 성사되면서 풀려났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풀려난 선박들은 우크라이나 5대 사항으로 귀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선박 납포 사건이 거의 1년 만에 이제 종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흑해 북동부 케르치 해협을 통과 하던 우크라이나 선박들을 납포했습니다.
네.
사전에 통과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항해였다는 이유 등에서였는데요. 이후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네. 자, 케르치 해협. 우크라이나로 보자면 아주 중요한 바닷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케르치 해협은요, 흑해에서 아조프해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는데요.
네네.
우크라이나가 서쪽 오데사항에서 출발해서 우크라이나 동쪽 마리우폴항 등으로 가려면 이 반드시 이 크림반도 인근 케르치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래 러시아는 사전 통보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영해 침범을 이유로 선박에 총격을 가하고 납포했습니다.
네. 자, 1년간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박을 풀어주기로 한 배경 어떤 걸까요?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은요, 다음 달에 있을 양국 간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그런 조촐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2월 9일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정상들을 초청해서 우크라이나 분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4자 회담을 개최할 계획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처음 만나는 겁니다.
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지금 크림발도라는 굉장히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했습니다.
네.
크림반도는 러시아어를 쓰는 주민들의 대부분으로 러시아 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분리 반란에 꾀하는 세력에 무기와 인원을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간헐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지금 미국 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시작돼서 증인 3명의 진술을 들었던 대통령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에 19일 오전, 오후, 또 20일 오전, 오후, 그리고 21일까지 사흘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네.
총 9명의 증인이 출석합니다. 이를 통해서 탄핵 절차가 결정적인 국면에 진입한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결정적인 국면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나오기 때문인데요.
네.
당장 오늘 오전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실에서 일하는 제니퍼 윌리엄스 보좌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근무하는 알렉산더 빈드먼 미 육군 중령이 출석하고요.
예.
빈드먼 중령은 문제가 된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네. 자, 지금 방금 빈드먼 중령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 등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 내용에 그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기관 감찰실을 통해 의회에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이 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사건이라면서 지난 9월 24일 탄핵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조사를 촉발시킨 그 증언자라는 거죠. 그
네.
정상간의 통화를 직접 들은 백악관의 근무자가 처음으로 공개 증언에 나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빈드먼 중령은 앞서 진행한 비공개 증언에서요. 당시 통화 내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외국 정부에 미국 시민을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라고 사전 진술서에도 적었는데요. 이 통화를 앞두고도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대사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우크라이나 당국에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빈드먼 중령은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 빈드먼 중령의 이런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요. 이 빈드먼 중령을 가리켜서 트럼프는 무조건 안 된다는 반대파 증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빈드먼 중령의 진술은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는 건데요. 그가 통화를 현장에서 들은 게 과연 맞느냐면서 녹취록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통화가 완벽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그 녹취한 기록을 보면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빈드먼 중령은요 녹취록에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브리스마를 비롯한 핵심 단어가 누락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브리스마는 바이든 전 미 부통령 아들인 이 헌터 바이든 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곳인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우크라이나의 만연한 부패 상황을 우려해서 관련 조사를 요청한 것뿐이고 이는 미국 대통령의 일상적 업무 영역에 속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네. 지금 미국 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의회 상황을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대통령의 잘못이다 아니다 이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ABC 방송과 입소스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는데요. 외국 정상에게 정치적 경쟁자를 조사하라고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예.
잘못이 아니라는 응답은 25%에 머물렀습니다.
예. 70%에 달하는 응답자들 그러면 탄핵에 찬성하는 쪽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잘못한 일이지만 탄핵 사유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직 파면까지 갈 일인지에 대해서는 그 70% 중에서도 의견이 나뉘는데요.
예.
탄핵하고 파면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의 절반이 약간 넘는 51%였습니다.
예.
잘못한 일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만 파면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은 6%였고요. 잘못한 일은 맞는데 탄핵 사유나 파면 요건은 아니라는 의견은 13%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북도와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은 맑다가 중간과 양덕을 제외한 지역은 밤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평양과 양덕, 남포, 신의주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1도에서 3도가 더 내려갔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4도, 양덕 아침 최저 영하 10도입니다. 낮에는 4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에는 6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입니다. 중간 강계 영하 14도와 15도, 그리고 낮 기온은 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막다가 용현과 사리원 지역이 밤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6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5도입니다. 낮에는 영상 6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내일은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8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에는 10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에는 9도. 예산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영하 3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2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맑겠고 먼 바다는 구름이 많이 낍니다. 서해는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북 회담이나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김명길 순회대사는 오늘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기자 문답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미북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도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두 나라는 오늘 서울에서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3차 회의 이틀째 협상을 열었지만 큰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협상에서 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지난 28년간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SMA틀 안에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분담금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은 유감스럽게도 한국 측이 내놓은 제안은 미국 측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한국인 2명이 탄 선박 3척을 지난 17일 나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9시 50분께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 한 척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두 척 등 선박 세 척이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박에는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오만에 있던 해군 구축함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티 반군 측은 오늘 낸 성명에서 해당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해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포된 배가 한국 국적 배라면 법적 절차를 거친 뒤에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반군 조직 탈레반과 미국이 인질과 포로를 맞교환했습니다. 탈레반은 3년 동안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과 호주인 인질 각각 한 명을 오늘 석방했습니다. 풀려난 사람들은 모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교수로 지난 2016년 8월 학교 밖에서 탈레반에 납치됐습니다. 한편 탈레반이 이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아프간 교도소에 있던 탈레반 고위급 지휘관 3명이 석방됐습니다. 탈레반 측은 풀려난 지휘관들이 카타르 도하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18년에 걸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을 최근 진행했습니다. 이 협상은 거의 성사될 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의 테러를 이유로 협상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홍콩 경찰이 오늘 시위대가 모여있는 홍콩 이공대학을 포위하고 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안에는 시위대 100명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최근 며칠 새 약 1,100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약 280명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홍콩 이공대는 홍콩의 명문 국립대학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곳에서는 학교 안으로 들어간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면서 진압에 나서자 시위대는 화염병과 벽돌을 던지면서 맞섰습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 개정을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건설한 정착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대한 미국의 기존 견해가 일관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지역 민간인 정착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 이래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이후 정착촌을 건설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제네바 협약과 유엔 결의에 따라 점령지의 자국민을 이주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